우리 지난주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할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신 말씀, 천사가 잉태할 아기를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선행을 통해서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폭 테러도 하고, 때로는 많은 선행도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죠.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독교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평강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또는 신을 만날 때까지 그런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까지 불안해하면서 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죠.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 속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아셨는데 얼마 후에, 사실 동방박사의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혹은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헤롯 왕때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헤롯 대제를 말합니다. 헤롯 그레이스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혹시 이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오늘 방문할까 해서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여러분 재밌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그대로 나온 스토리인데요.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And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is written by the prophet,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사운드를 같이 내기 위해서 김태환 어제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는 이 앞에 불도 좀 꺼지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불이 꺼지는 바람에 화면이 늘 제대로 잘 못 보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지금 온 곳에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거룩하게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성경에는 많은 해악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그런데 실제로 지금 누구에게 가서 그 질문을 했습니까? 헤롯 왕에게 가서 했거든요. 왕이 앉아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습니까? 굉장히 멍청한 질문을 했죠. 동방박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반역죄가 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2절과 3절은 이게 성경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사실은 살기 넘치는 장면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있는데 Where is the president?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 아니냐 그러든지 이거는 테러범 아니냐 둘 중에 하나로 몰릴 겁니다. 지금 테러범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 대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흑방스러운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아마 크게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냥 왁 하는 소리만 잠깐 들렸는데 아마 그 이상의 소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차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능지처참을 당하겠구나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지략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화를 내고 동방박사를 죽일 수 있었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헤롯은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를 죽여야만 내 자리가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그 순간을 극복하고 어디에서 이 왕이 탄생했는지를 찾아내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한 위협을 하고 또 뇌물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참 한편으로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지금 순간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을 마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제는 주전 37년부터 4년 사이에 유대를 통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보다는 2년 정도 먼저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6년으로 5년이나 6년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AD 1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통 생각을 해서 그게 AD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미 그때는 예수님은 5 내지 6살 정도 된 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헤로도왕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나아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동방은 어딘가 추정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었죠? 그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800마일 거리인데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빨리 걸으면 40마일 정도 걸린다고 계산을 하면 20일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더라도 세 명만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들이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아마도 별이 쭉 가면서 예루살렘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거기서부터 약 6마일 정도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별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아마 궁전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별이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입관 때문에 예루살렘 도착해서 헤롯 왕 앞에 나가서 헤롯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으니 아마 그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냐 라고 추정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반응을 보고 그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분위기가 매우 살벌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신하들과 이 동방박사들은 참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의 동생까지 죽인 잔인한 왕이었고 그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쉽게 죽이는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동방박사들이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극을 벌입니다. 그런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들도 많이 두려워했을 텐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헤롯은 잽싸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디에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겠느냐 그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말하면 소문자로 메시아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문자로, M을 대문자로 쓰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것은 보통 명사였습니다. 여기서도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일반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즉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빨리 찾죠. 그런 성경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금방 미가서 5장 2절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으로 유대인 학자들도 서기관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금방 성경을 찾아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답을 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한번 안 따라갔죠.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따라가면 혹시 반역죄로 몰려서 내가 처벌받지 않겠느냐는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왕이 태어난다는 말씀을 그들이 보고서도 동방박사들이 내려갈 때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제 조용히 따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다 있어서 물어보면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럼 메시아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와 결탁을 해서 유대 본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추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알려지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는 박사들을 따로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7절 이하에 보면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살짝 묻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왕이 가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경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이것은 통이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하다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하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왕인데, 지금 현재 왕인데 장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왕이 그에게 가서 경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도 없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박사들에게 부탁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은 12절에 천사의 지시를 볼 때 헤롯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바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지 1, 2년밖에 안 될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또 별을 보고 저 별이 그 별이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이거 상당히 신기하죠. 혹시 연구해 보신 분들 있나요? 그리고 별이 났는데 그 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점성가들이었는가? 또 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천문학 박사 학위 정도는 갖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마술사들인가? 여기 동방 박사라는 이 매자이라는 말은 사실은 매지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술사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것밖에 알 수 없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그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돼서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후에 다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유명한 예언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별이란 별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구약을 보니까 별에 대한 예언이 몇 개 나오거든요. 네, 요셉이 꿈을 꿨을 때도 별들이 있었고 나중에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에서 나옵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사실은 거짓 선지자였지만 저주하려고 입만 열면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 중에 한 구절이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본 이 지금 계시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전 14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발람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며 이때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Star will come out of Jacob.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A scepter will rise from Israel and will become a shepherd for me. 미는 사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지금 발람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 별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예언을 발람이 하고 맙니다. 거기에 뒤에 나온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나에게 목자가 되리로다 라는 예언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 훗날에 있을 일인데 약 145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인데 먼 훗날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뺏으리로다. 그들이 이 예언을 보고 그 별이 무슨 별일까 아마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별을 발견했을까 상당히 신비로운데 혹시 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게 박사 논문가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이 동방 박사들을 빨리 만나보는 겁니다. 그때 그 별이 그 별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생부터 제가 한 번씩 다 만나면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근데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방박사들 여러분들이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로부터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목자가 태어날 때에는 별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 목자의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간단하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지시를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나서 지시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지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 하나님으로서는 아무의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쉽겠죠.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베들레헴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결국 헤롯에게 갔다가 상당한 위기를 맞았지만 모면하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6마일이니까 몇 시간 만에 갔을 것입니다. 그 밤에 도착해서 따라가는데 앞서 인도하여 가던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문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별이 쭉 갔는데요. 그들이 예선성지 나와보니까 별은 한참 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아차 우리가 계속 별을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착각을 했구나. 아마 그들이 그걸 늦게나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별이 멀리 앞에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급히 따라가다가 보니까 별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찾아가 보니까 어떤 집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을 그 동네를 수소문합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여기 오늘 누가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아기가 태어난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가 돼서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전체 숫자가 30명이 안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살 이하로 된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였는가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별이 계속 인도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GPS 트래커보다 더 정확한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원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속 여관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 거기에서 어디에 방을 구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거기 보면 이상한 불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마구간에 예수님이 아직 계셨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기록을 보면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데 그때도 아기와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요셉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건데 약간 어디 갔나 돈 벌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확실히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놀랍죠? 잘 보세요. 아기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는데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마리아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에게는 잘하지 않고 아기 예수에게만 잘했다. 목자들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면 아기 예수에게만 절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들이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라지요. 중요한 것은 경배 대상은 아기 예수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에게만 그들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을까? 유대인의 왕이었으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아마 경의를 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경배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한 것인가? 만일 유대인의 왕으로만 경배를 했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봉왕도 유대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 또는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와서 식민지 소국의 왕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경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조금 정치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이 어린 아기 예수가 단순한 식민지 소국의 장래 왕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경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목자가 나타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칠 것이다. 그 예언을 그들은 단순한 조그만 나라의 시골 같은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라는 작은 지역의 장래 왕으로 태어난 분이지만 이분에게는 분명히 그 이상의 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질문은 우리가 나중에 동방박사들을 만나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지겨워서 답을 써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 지금도 천국에 가는 분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성탄절이 되니까 다 가서 동방박사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경배했습니까? 계속 물어봤을 겁니다. 그분들이 답을 다 이렇게 써놓고, 박물관 같이 써놓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별을 받고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아기를 만나서 왜 경배했다라는 설명을 잘 써놨을 것입니다. 아마도 단순한 소국의 왕으로 연약한 왕으로 알고 그들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더 큰 누군가의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창조를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이 별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별들을 보내신 이가 분명히 세운 중요한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성까지 갔을까 하는 것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물어봤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아기 예수가 단순한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왕으로 오셨음을 암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분명히 그렇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왕으로도 오셨고 모든 이방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뒤에 가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왕으로, 온 세계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마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세 가지 드립니다. 사실 예물을 세 가지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뭐 세 사람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 이 예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는 조금의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대학살령을 내렸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아마 황금과 유황과 몰약, 특별히 황금은 그들이 거기에서 애굽으로 가 있는 동안까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의 미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중요한 인물로 분명히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천사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셔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간단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참 멋있는 스토리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결론을 맺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했느냐 하는 기록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목자들의 스토리는 누가 다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마태는 이방인이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누가는 반대로 유대인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것을 기록해 거꾸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누가가 오히려 동방박사 얘기를 써야 되고 마태가 목자들의 얘기를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게 뒤집어졌다는 얘기는요. 예, 보통 복음서를 많은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복음서는 조작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조작이 되었다면 마태는 유대인의 얘기를 썼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의 얘기를 써야 그게 조작이라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누가는 오히려 유대의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건 조작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마태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우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atthew wrote the story of the Gentile Magi's visit and worship in order to tell us that Jesus is universal Savior. Not just the Savior of the Jews. The universality of the Messiah.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임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그들의 경배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음, 즉 너의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구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주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옆에 외국인들이 있을 때 전도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국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영어를 못하셔도 박사학위를 할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다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 박사라고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우주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Jesus loves you는 할 수 있잖아요. God loves us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뒤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내일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으면 Jesus loves you 한마디 더 하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God loves you 하는 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탄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공과 부와 명예의 눈이 가려져 있던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값으로 사신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명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헤롯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죽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을 많이 쌓고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의 성경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듣고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 발벗고 만사 되시고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 지금 너무 쓰고 있는데 바쁜데 끝나면 오시지.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결혼식 끝나면 오시지.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손 들고 뛰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가로막을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권세도 없었고 그러한 지식도 없었지만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물론 그들은 다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들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는 헤롯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에 비해서는 매우 수준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별을 보고 예수를 딱 찾아와서 먼 길을 와서 경배했던 참 놀라운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이 이제는 지식적인 것에서 인격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별이 베들레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교회 다 오면 크게 기뻐하시나요? 여행하다가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꼭 이것을 그렇게 대입한다는 것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주일이 다가오면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내일 예배드리러 가느냐 얼마나 기쁜가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일생에 한 번 만나는 아기 예수였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순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을 넘어가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는데요. 황금과 유향은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열국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경배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열국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왔다고 하지만 두 명 세 명이 왔다고 하지만 그들은 열국의 대표로 이제 메시아에게 나와서 황금과 유향을 갖고 그들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60장 7절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유향은 황금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항상 왕에게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과거에는 전통이었으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향은 율법이 규정한 유일한 향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료 중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유향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았을까? 참 신기하죠. 그들이 구약을 많이 연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기 예수께 가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황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 우리가 향료를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아무거나 갖고 가도 되는가? 여러분, 이 유향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것,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선물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공부해서 성경이 규정하는 향료를 갖고 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아마 그들은 유대인의 성경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아마 제사장 지파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향료를 갖고 가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지정한 향료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대답을 해줬을 것입니다. 유향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약을 드렸죠. 여러분, 몰약은 향료이자 약재입니다. 특별히 언제 쓰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했죠? 몰약을 가져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로 향이 흉내나는 방부제였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갖고 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몰약을 갖고 갑니다. 참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추정입니다. 왜 몰약을 가지고 갔을까? 참으로 놀라운 준비라는 것,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치실 속죄의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절한 세 가지 예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합니까? 동방 박사의 경배는 우리에게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는데요. 멀리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과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두고 받고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을 보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다고 모세가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4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아무거나 갖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 몇 가지 뽑아서 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가장 필요한 예물이 무엇이었는가,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나 고민하며 준비합니까? 여러분의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방마사들은 먼 곳에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미국 통계에 의하면 15분 이상 걸리면 안 간다고 합니다. 15분 안에 있는 교회를 찾는데 15분 안에 교회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따집니다. 뭐 너무 뭡니까? 동방박사들은 20일 내지 30일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일생일 때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갈 수 있는가,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캄프러스나 휴가를 가시면, 여행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내가 이번 주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를 찾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하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행하실 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그곳에서 보낸다면 이번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동방박사 후보들이니까 하나님 별을 보내주실 겁니다.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스토리를 듣고서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다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 멀더라도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Where is the king?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페로처럼 권세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는가?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경배한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왕이 되어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기복신앙과 바른 신앙은 동의한다는 차이입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나의 삶이 남들처럼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인으로 보실지 아벨로 보실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생애에는 최고의 순간들입니다. 가장 귀한 순간, 예배의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항상 크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게을렀는가, 우리들이 얼마나 나태했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습관으로 반복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와하며 번체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주님의 날 또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